신약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공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임바되고 붙들림바되고 다스림바되어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말씀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께 가까운 사람이나 여러분들 앞에 아주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계속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가 있다고 했을 때에 과연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해줘야 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움에 또 고난 중에 있는 그 성도를 뭔가 권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다운 말이고 또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질 것인가, 궁리를 해가면서 그 물음을 한번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이 대개 말하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고통,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뭐 이러한 일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생각해서 뭐 회개를 해보세요. 뭐 이러한 식의 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주실 것입니다. 뭐 이러한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을 주신다거나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은 다 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말들은 여러분이 그냥 바라는 것들이고 또 기대하는 것들이고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지 사실상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러한 답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그러한 체험을 했다거나 맛봤다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답을 약속했다거나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서신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초대교회 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자, 그들을 위로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썼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을 우리가 천천히 보면은 그 히브리서 기자가 과연 무엇으로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가, 권면하고 있는가, 그 답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결국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성도를 만났을 때에 히브리서 기자처럼 이러한 것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또한 힘을 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함께 그리스도를 알고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의 연합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내용은 비록 뭐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쓴 것이지만은 예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히브리서 내용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히브리서 내용이 어려움에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힘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오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엉뚱한 데서 딴 동네 가가지고 뭐 위로를 얻고 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도 바로 이렇게 직접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아 이것이 위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참된 권면이고 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귀한 그러한 그 보물과 같은 그러한 내용이구나, 그러한 답을 여러분이 찾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내용은 보면 굉장히 어렵게 그렇게 느껴지지만은 사실상 또 우리가 단체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또한 신앙생활의 진짜 중심에 그래간 맛을 정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성경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내용이 이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 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신자가 어떤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쉽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난을 처해 있을 때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그러한 고난이고 또한 어쩜 평생토록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러한 짐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같으면은 그런 고난에서 어떠한 문제가 가장 먼저 찾아오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적으로 어떤 갈등, 어떠한 문제가 가장 먼저 찾아올까? 대개 그 많이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들 마음이 자꾸 뭔가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열심히 믿었으면은 뭔가 좀 남들보단 조금 더 나은 그러한 좀 모습으로 그러한 삶으로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러한 기대를 사실상 우리가 좀 버리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으니까 뭔가 좀 있지 않겠는가, 뭔가 다른 게 이러한 기대를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뭔가라는 게 있긴 있는데 그 뭔가에 대한 기대가 자꾸 이 세상적으로 쏠려버린다는 거, 그게 좀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그러한 기대를 사실 안 가졌다 할지라도 뭔가 문제가 덜컥 발생해버리고 또 그런 힘든 일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어질 때에 자기가 지금 믿어왔던 세월에 대해서 결국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열심히 하나님만 믿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왜 엎치는 덮치는 격으로 자꾸 더 다른 큰 일이 자꾸 주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의심과 흔들림이 우리에게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도 나를 쳐버릴 정도로 나를 이렇게 대할 정도로 엉망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그 흔들림이 자리하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든 그런 상태로 또 들어가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찾아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이 별것 아닌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이 이게 사실은 별것 아닌 것이구나. 뭔가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 살 때에 그리고 성도가 못 살 때에 저건 믿어도 참 별 수 없다. 이러한 그 생각들,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신앙에 대한 자포자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 믿어도 이건 별 뾰족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어떤 그 흔들림과 의심이 있을 때 그러한 흔들린 신앙에서 굳건히 만들어주고 의심이 없게 또한 어떤 나약한 그런 신앙에서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과연 그러한 말은 어떤 것일까? 뭐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질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믿고 내가 섬기는 그분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과 고난에다가 나를 집어넣어 뿌리느냐?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사랑과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 나를 왜 이처럼 고통의 구렁텅이로 집어넣어 뿌리느냐. 왜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느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데 그 히브리 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염려했던 것, 핍박과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참 그 염려했던 것이 뭐냐. 그들이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어떤 또한 세상적으로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 버리는 그것을 기자가 굉장히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면서 히브리서 내용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자인 나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는 것. 그렇다 해가지고 당신은 흔들리면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연약한 인간이라면은 흔들림이라고 하는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를 붙드는 게 뭐냐, 위로가 되는 게 뭐냐, 이걸 잡고 그걸 바라보고 그게 내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 속에서 다시 굳건한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리하는 것,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는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낙심의 주범이라면 이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해 흔들려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낙심의 주범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존재라면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있는 부르심 많은 성도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흔들려 버리는 것. 이건 틀림없는 낙심의 주범으로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냐, 그걸 말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했냐 보라 그 얘기입니다. 아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래서 2장 9절에 말하기를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맞벌이 하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음의 고난으로 밀어넣으셨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다. 너희는 지금 핍박을 고난 때문에 또 신자라고 하는 위치에 대해서 의심받고 흔들지 모르지만은 너희를 고난에 계신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예수를 죽음으로 밀어넣으셨다는 것. 그걸 말하면서 자기의 고난과 어려움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뒤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형제라고 부름받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지금 형제로 부르신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로 부르신다. 예수님의 형제로 일컬음 받는 것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형제로 부름받다 그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렇게 원망도 해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우리의 형편과 환경을 보고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통해서 확인하시라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있는가를. 근데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에 처한 내 꼴, 나에게 주어진 지금 형편, 이걸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사랑도 못 받고 뒤로 밀려나 있고 부대접받고 있는 그것처럼 여겨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신앙에 무슨 힘이 있겠고 무슨 그런 신앙에 굳건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믿음의 위로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눈코만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앉아있을 뿐이란 그런 얘기죠. 이게 뭐냐면 자꾸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으로 쏠리는 그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자꾸 판단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혈육에 속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다. 그게 뭘 말한다겠습니까? 물론 그 우리의 구원이 담겨있지만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뭘 보여줬다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 그걸 예수님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편안하게 사시다가 세상에서 온갖 환대와 대접 다 받고 사시다가 어쩌지 죽었다. 그리고 부활에 천국 갔다. 이렇게 되어버린다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회피해야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란 게 신앙의 의미로 절대로 다가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의 길을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때문에 죽어버리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그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신앙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포부를 가진다는 것, 그것은 버리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런 생각을 우리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혈육을 입으셔서 몸에서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의 길이다. 이게 너의 길이니까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걸 몸으로 보이시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가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너무나 좋은 마지막이 너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마지막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을 바라보고 그때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힘이고 위로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에 있는 신자를 위로하시고 힘을 내도록 도우시는 그런 말씀인데, 자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고면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형편이나 어떤 환경이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1절에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다. 그 거룩한 형제라 칭하는 그 대상이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어떤 환경이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아무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 부른받은 그 모두를 가리켜서 거룩한 존재라 이렇게 일컫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의 존재성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자꾸 내가 당하는 그 일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내가 아까 말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뭔가 좀 밀려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나에게 스물스물 들어올 때 그게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신자는요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거듭되는 그런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불변입니다. 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바는 거룩한 존재다.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를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런 거룩한 존재라면은 왜 그렇게 살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시킨 거 다 아실 것입니다. 고생시킨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신명기에서의 그 말씀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잘못이 벌 받아라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신명기 8장 2절부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일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그 말입니다. 뭔가 가르치고 싶어서 그 40년 세월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라면은 이스라엘 그 고생 안 시키고 가나안 땅에 풍덩 들어가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바로의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나와 가나안 땅에 곧바로 이틀 내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질지라 한마디면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 문설지 피를 바르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또한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홍해 막게 하시고 이런 번거로운 과정과 뭔가 막히는 것도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는 그러한 쪽으로만 인도하시냐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길로만 이끌어 가시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기에 다행스럽게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를 말씀했는데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노라.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무도 싫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요 뭐 할 말 없지만은 아 그렇습니까? 몰랐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좀 좋을 겁니다. 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이 아니고 평생 동안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진짜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러한 형편 나를 밀어붙이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께 다가오셔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지혜로 남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뭘로 사느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뭐 또 한편 생각이 오면은 하나님은 그걸 알아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뭐 이러한 그 생각도 나올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아는 것이 진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다. 그게 아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은 그 성도를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그걸 알려주고 그걸 알게 함으로써 위로를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위로를 받는다 그 말이죠.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런 게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요. 당신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고 이렇게 어렵게 하고 꼬이는 길로만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이런 겁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위로를 받게 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버리는 이것이 아니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을 위해서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분명히 각별합니다. 타인이 내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요. 자식이 원하는 대로 무작정 잘해줘버리는 거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야단도 치고 또 바른 길로 자식을 인도하려고 교훈을 시키고 가르치면서 뭔가 정당한 길 세상적으로 말하면 인간다운 길 바르게 사는 길 이런 길로 이끌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식이 거짓말하고 사기나 치고 속여먹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좋다고 오냐 뭘 사줄까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부모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을 제가 입장해서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지금 부름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낳았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로 왔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나아진 건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의 부모라 그 말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볼 때 말씀으로 어긋나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늘을 바라보기보다도 자꾸 세상의 마음이 쏠려가고 분명히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걸 도의식 뿌리고 은한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반응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단이죠. 그건 이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쁘신 마음이냐면은 이사야서 49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되는 어떤 이방인의 지금 고통 속에서 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다. 여인이 어떻게 그 젖 먹는 자기 자식 잊겠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혹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한다. 그런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성도를 향한 마음이 엄청나게 깊다는 것. 그걸 히브리 기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다시 보면은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말씀을 전달하지만은 말씀을 성취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역할은 그냥 말씀을 전달해주는 이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시면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전달하 가르치는 뭐 그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그 말씀에 뛰어들어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네가 어떤 자에게 주님의 이르간 무한한 은총을 받게 되었느냐?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가?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왜냐? 그 주님이 고난 속에 우리에게 위로와 힘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도 자꾸 세상에서 마음이 쏠려있고 벗어지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뭔가 좀 뒤처지는 뭔가 좀 실패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자기의 신자의 됨을 소홀히 하고 별것 아니게 여겨버리는 이제 그러한 그 잘못된 길로 나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 흔들림이에요. 2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일하심을 모세가 일한 것과 비교해가지고 말하거든요. 자, 모세가 일했고 예수님이 일했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한 것과 모세가 사역한 것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이 두 분 다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거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은 모세는 단지 주인의 사환으로 일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사환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인으로 일했다.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죠. 사환이라고 하는 건 단지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근데 주인 입장은 다른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한 애착이 있고 사랑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왜? 그게 주인의 것이니까. 분명히 상황과는 다른 마음으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교사가 내 자식을 가르치는 것하고 부모가 자기 자식을 가르치는 것하고 같은 마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가정교사는 잘 가르쳐가지고 성적을 올려놓으면 그만입니다. 제가 누군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가르침으로써 성적을 올리고 이것으로 앞에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인물 되고 이런 모든 걸 다 담고서 자식을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사원의 입장과 주인의 입장이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으로 주인의 그 마음으로 성도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드신다는 것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집을 맡았다는 얘기입니다.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이리 말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단지 사환으로 그렇게 충성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사환이 아니라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을 하셨다는 것. 이건 마음이 다르다.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에 대한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 아니할 때에 결국 현실에서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왜 이렇게 합니까 도대체? 그런 생각에서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잊지를 못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너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고 이루란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인생길을 가시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생각할 건 아하,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려고 나를 뭔가 유익되게 하시려고 이런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곱게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이라 그 말입니다. 때로 어려움이 중지되지 않고 오래된다 싶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래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의심하지 않도록 내 마음 굳게 붙들어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마음을 메어가는 그러한 힘이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신자도 모습이 아니겠냐는 얘기죠.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다. 소망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담대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집 맡은 아들의 집다운 그러한 모습이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마음을 아는 집다운 모습이 예수님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거다.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이고 우린 그의 집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사서 가꾸고 귀하게 여기고 이러한 그 마음 예수님이 여러분을 집으로 여기시면서 가꾸시고 돌보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마음 좀 깊이 생각하시라 그 말입니다.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알았을 때에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바로 신앙의 승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떠한 그 분으로 나를 붙드시고 일하시느냐 그걸 아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강건한 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원한 대로 인생을 인도하지 않으시는구나 왜 그러는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걸 최고로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자꾸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토록 거하는 거 이것을 최고로 보시는 바로 그분이다는 거. 이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죠. 신자는 천사보다 존귀한 존재라고 했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수종 드는 존재일 뿐입니다. 신자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형제로 불려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신자의 존귀함을 갖다가 세상의 조건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게 여러분의 존귀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존귀함은 주님의 형제로 부름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존귀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성경을 통해 배우시고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자리하기를 힘쓰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어딜 가서든 하나님 마음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 유혹 속에 세상 사람으로 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십자가랑 그런 것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그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진정한 잘 되는 것이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형제로 일컬어진다는 거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진짜 존귀함이 누구냐는 것이 완벽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이거 별것 아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신앙을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집 맡은 아들로, 주인으로 집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것, 고난이, 고통이 여러분께 있든지 간에 사도이시고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 보내서 죽게 하신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그게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힘으로, 굳건한 힘으로 여러분을 진짜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부모의 그 심정으로, 여자보다 더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들이 이 시간 우리 온 성도의 심령에 그나큰 위로로 기쁨으로 자리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떤 형편과 처지 있든지 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 마음은 변하지를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으로 내 속에 굳게 두게 주시옵시고 이러한 믿음에서 어떠한 일에서든 평생 동안 고난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